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관한 것으로 다윗의 시인 시편 14장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 전할 예정으로 오늘 그 전반부를 말씀드린 뒤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기부터 알아보면 1828년 웨스터 인터넷 사전에 따라서 불경건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불경한, 신앙심이 없는, 비종교적인, 악한 등의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경건치 못한 것과 불경건함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단어들을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장은 우리가 읽고 이해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시편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불경건한 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편이 특별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성경 캠프 및 수련회, 예배, 방문, 전도 그리고 교회 컨퍼런스 등에 참석할 때 성경을 챙기죠. 이 성경은 총 66권, 즉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66권의 책들이 총 집결된 것이지요. 성경은 그야말로 방대한 책이고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수천의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수천 개의 단어들 중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문구들을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드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문구들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강조를 위함이고 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시편 14장이 바로 그렇게 반복되어진 시편입니다. 시편 53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53장은 시편 14장의 거의 완벽한 복사본입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편 14장의 5절과 6절 말씀은 시편 53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14장이 7절로 이루어진 반면에 53장은 오직 6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로마서 3장 또한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시편 14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싣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시편 14장을 해설한 장으로 무신론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번 말씀하셨다면 이는 우리의 많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세 번 말씀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세 번까지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숙고함으로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 암송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인 시편 14장으로 이는 시편 53장에서 반복되었고 로마서 3장에서도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불경건한 사람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14장 말머리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 부분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디서, 왜 쓰여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타락한 그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마음의 깨우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하나님과 그의 계명이 소홀히 여겨졌고 불의가 만연했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불경건하며 불의한 자들이 당시 다윗일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헨리 모리스 스터디 성경이 이 시편 14장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싣고 있는 글귀에서 따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네 가지 주안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과 둘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 하시는 말씀을 알아보고 셋째, 어리석은 자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본 뒤 마지막 넷째로 믿는 자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인 1절,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인 2, 3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부터 볼 텐데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1절 초반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주의를 기를 보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를 마음에 품고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1절에 There is라는 문구가 일텔릭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의 번역 과정에서 수월한 읽기를 위해 첨가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자가 정말로 말한다는 원문을 고려해보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보다 강력한 뉘앙스를 가진 것인데 이는 나한테 하나님은 없어 라는 아주 강력한 부정의 발언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어리석은 자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즉 그 어떤 신도 부정하고 그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이 어리석은 자가 무신론자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신론 또한 그에게 있는 믿음의 체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욕구들이 있을 때 자리 잡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적 체계를 따르고 싶지 않거나 타락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싶거나 미래에 자신에게 임할 응당한 대가나 심판이 두렵게 느껴져서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이죠. 오직 경건치 못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은 악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쓰인 것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곧 떠오르는 단어들로는 단순하고 바보같이 얼간이, 멍청이 등이 말이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이 종종 악한 행위들의 방아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무엘상 2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아비가엘의 남편인 나발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엘은 훗날 다윗 왕의 아내가 되죠. 이 나발이라는 자는 부유했지만 거칠고 무례하고 고집이 센 자였습니다. 다윗이 나발로부터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그의 부하들을 보냈을 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군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나발은 다윗 왕에 의해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비가엘의 중재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엘은 나중에 다윗 앞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 사무엘상 25장 25절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즉 그는 미련하다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름 그대로 미련하게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발언입니까?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씀하시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후전증으로 인해 얼마 안가 죽음을 맞고 말았는데 그 죽음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음이라.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을 나발, 즉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까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할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의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거의 인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용기 있게 맞선 자라고 할 수 있다. 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적어도 정직한 해이론자나 불가지론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없다고 진실로 설득당한 자라면 그는 다만 실수를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바울의 주의 깊은 설명을 보면 앞서의 어느 경우도 본문의 어리석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몽고메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진실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 태양, 별, 행성, 산, 바다, 새, 동물, 식물,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모두가 그저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조와 분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형성할 목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중요한 요소인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한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바울이 생각한데 합리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지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이로써 충분하며 이 지식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비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존재를 거부하는 일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는 나달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희박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그들은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계시를 인식하거나 이해할 능력과 지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신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의들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도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경력이 많은 과학자들과 지적 수준이 뛰어난 학자들만이 알수 있도록 은밀하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는 충분합니다. 심지어 수정, 눈꽃들, 지문, 꽃, 파리의 눈, 조경, 심해 및물한 방울의 구조를 통해서도 모든 정직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광대한 은하에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소리쳐 알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 창조된 모습을 보세요. 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자연계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이 주장하듯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명확하다면 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 증거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토록 어리석은 선언을 하겠느냐고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귀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하면서 혹은 그 경건하지 않고 불의함 때문에 진리를 억압하거나 숨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을 빌리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없이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그들을 화나게 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신성하시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의 신성하심이 자신들의 죄에 심판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도 못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면에 자신들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현명하시지만 자신들은 어리석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관해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억누르며 소리쳐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친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그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 다윗 및 사도 바울도 그 최종 결과는 부패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류의 악화와 타락의 하향곡선을 묘사하는데, 다윗은 그의 시편 14장 1절 후반부에서 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그들은 부패했다고 시편 기자가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사람들은 부패한 방식으로 행했거나 그 행동이 부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패한 불경건한 어리석은 자들은 그 행실이 가증했습니다. 그들은 혐오스 없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그러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부패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과거 구소련, 현재의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등의 국가들의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들은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H.C. 리우포드는 무신론은 그 부패한 행실에 꼭 들어맞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부패한 행실은 고통받고 숙청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시편 기자가 단언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람의 타락은 세계 공통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의 법안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던 때를 가리켜 이렇게 평하고 있지만 이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듯이 온 인류의 공통된 타락성에 관한 토대로도 적용됩니다. 다윗, 즉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한 부패한 자들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본문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즉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앞쪽 혹은 아래로 구부려서 어리석은 자들을 살펴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장로교 목회자인 알버트 반지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인생, 즉 사람의 자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의미이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 각각의 선함을 신중히 검토하신 결과 그는 부패와 타락의 제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으셨다고 그가 풀이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악함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탑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고 사람들을 여러 다른 언어로 혼동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라고 첫 번째 기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므로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를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는 하나님 혹은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우리들 혹은 어리석은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자연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다만 무신론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말이지요. 이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보다 확연히 알수 있는데 2절에서는 any, 3절에서는 all, 그 다음으로 all together로 확장되고 또 마지막으로 none, 그리고 no, not one, 즉 심지어 한 명도 없다고까지 그 의미가 심화됩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PC 크레이그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인류 내의 드문 부류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스에 따르면 당시 로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였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진실로는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이는 심지어 그들이 넘치는 종교성을 볼 때조차 그러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의 모든 본성까지 포함하는 그것의 평가가 우리의 모든 본성까지 포함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두 가지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주목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즉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는 사람들의 영적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러운 즉 부도덕한 자인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하늘 아래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한 명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장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를 시편 14장 2절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14장 2절 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지옥을 향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그 누구도 참 하나님을 알 수도 또 영적인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서운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로부터 도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때에도 진실로는 우리는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타락한 본성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알기 위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4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편인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시편 53장과 로마서 3장에서 반복되므로 세 번에 걸쳐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인 위력이 전혀 없고 그를 찾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과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일부 무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 회심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이 시편 14장을 주의 깊게 공부함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자